예, 오늘 봉독했던 말씀으로 고마운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나이가 이제 4학년을 넘어서서 5학년이 되니까요, 인생에 대해서 더 멀리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끔 갖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도 참 의미가 있겠지만, 나중에 성도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고마워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가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더 덕을 베풀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한 살 두 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절실하게 생기게 됩니다. 우리 이웃에 조선시대 400년 동안 9대의 진사와 12대의 만석군을 배출한 경주 최부잣집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집안 되게 만든 여섯 가지 교훈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마라. 왜요? 권력 투쟁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에 진사 이상의 벼슬 하지 마라.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라. 흉년기에는 땅을 늘리지 마라.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주변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시집 온 며느리는 3년간 무명 옷을 입어라. 이 교훈들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덕이 있는 부자, 덕스러운 부자 되라는 소린 거예요. 덕을 베푸니까 400년 넘도록 이 집안이 부도 누리지만 존경도 받는 그러한 명문가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제는 기업도 장사만 잘하고 돈만 많이 번다고 해가지고 생존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소비자, 다시 말하면 그 시대의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공감, 지지, 사랑을 받아야 돼요. 미국 경영학계의 과거의 경영의 이념이 뭐였느냐 하면은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그런데 이제 이 트렌드가 바뀌어졌습니다. 이제 위대한 기업에서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 사랑받는 기업으로. 이제는 기업조차 함께 나누고 또 존경과 지지를 받고 다 같이 성장하고 이웃들을 돌보는 그러한 신경영 이념을 추구하는, 사회적 책임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오랫동안 지속받으면서 살아남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 귀한 일이지만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것, 또 남들이 부러워하는 사람 되는 것 귀하지만 고맙게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화두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이웃의 기업인 포스코만 하더라도 뭐 돈을 많이 버는 것, 열심히 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회적 기여를 할까, 아예 부서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사회 기여를 위해서 다양한 봉사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주말이면 또 특별한 날을 정해가지고 봉사활동을 다양하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쁨의 복지재단하고도 노인복지 분야, 장애인복지, 사회 소외계층 기부하는 일에 오래전부터 꾸준하게 협력을 해오고 있어요. 참 감사한 일이지요. 이제 교회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교회 되는 거, 크고 위대한 교회 되는 거, 그거 좋은 일이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이거예요. 이제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존경받는 교회로 나아가야 될 것이고 덕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고마워하는, 참 고마운 교회다, 이렇게 자리매김하게 될 때 이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덕을 실천하는 개인이나 공동체가 장기적인 의미에서 잘 되는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나누고 베풀면 빼앗길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잠언 11장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답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누어도 더 부유하게 되고 구제를 좋아하면 더 풍족하여질 것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과도하게 아끼고 인색해지면 더 가난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팡세의 저자 파스칼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가난을 사랑한다. 왜? 예수님이 가난하셨으니까. 또 나는 부를 사랑한다. 왜?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가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만 이왕이면 여러분 잘 살고 부유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왜 부유하고 왜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베풀기 위해서, 나누어 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여러분 큰 복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큰 복 받으려고 하느냐? 하나님, 저한테 복을 한번 맡겨보세요. 내가 그 복을 어떻게 쓰는지. 덕을 베풀기 위하여, 나누기 위하여 복 받는다면 그 복이 오래가고 그 복이 우리에게 진짜 복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서 5절은 나누고 베푸는 덕이 없는 맹목적인 신앙생활, 탐욕적인 종교적 열심, 그리고 형식주의적인 신앙만을 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행태를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모습들을 이사야서 29장 13절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데,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 말만 가지고 립서비스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그저 사람들이 다 하니까 습관처럼, 하나의 관습처럼 그렇게 섬길 뿐이지 마음이 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활동들에 그냥 말만 하고 습관이 되면 안 돼요. 이것이 거기에 마음이 실려야 된다. 마음이 실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때 진정한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내가 정말 입술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예수님 당시에 책망받았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대단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사람들인데, 입술로는, 타성에 젖은 습관으로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진심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거예요. 그 책망받았던 거예요. 어느 정도로 신랄하게 책망받았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두려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나와서 신앙생활 익숙해져 있고 교회 지도자로서 열심으로 많은 활동을 할수록 우리 자신을 계속 반성하고 성찰해야 됩니다. 너무 늘어지고 너무 안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6절에서 12절은 덕이 있는, 덕을 베푸는 신앙생활이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덕을 베푸는 삶의 모습, 구체적으로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린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주고. 여러분 주위에 배고픈 사람 있습니까? 요즘은 배고픈 사람 그렇게 많지 않죠. 너무 먹어서 탈이지만, 그러나 또 있습니다. 주린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주고 가난한 사람을 집에 들여 먹이고 손 대접을 하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도움이 필요한 자 친지를 피하지 않고 도와주고, 또 10절에는 배고프고 고통하는 사람의 처지를 안타깝게 공감해주고 조금이라도 그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는 삶, 그것이 바로 덕을 베푸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이기적이고 각박한 세상, 다 움켜쥐려고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런 식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살림 거들나는 거 아닌가, 이거는 바보 같은 삶이요, 어리석은 삶의 방식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면 좋지만 내가 손해보고 내가 망하는 길인데 그 왜 해? 그리고 점점 인색해지는 것이 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여러분, 과연 바보 같은 삶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어리석은 바보 같은 권면이지만 여기에 우리를 진정으로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숨어있다는 거예요. 헛똑똑이란 말이 있죠. 과도히 아끼고 움켜진다고 해서 그래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아니거든요. 특별히 믿는 자는 과도히 아끼고 인색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세르반테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희극에서 가장 어려운 배역은 바보이다. 그리고 그 역을 맡은 배우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가장 어려운 역이 바보 연기랍니다. 예? 실상 이 하나님의 어리석어 보이는 바보 같아 보이는 덕을 베푸는 권면, 이 삶의 방식이 가장 어려운 배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조차 때로는 인색하고 또 자기 중심에 덫에 사로잡혀가지고 일생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도히 아끼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데 하나님의 지속적으로 베풀으신 축복을 맛보지 못하는 성도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바보 배역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실력이 있어야 덕을 베풀고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 하영인 새벽기도회 때 제가 조지 뮬러 목사님의 경건의 습관 중에 하나 나누고 베푸는 습관을 제가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자서전에서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특권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역에 동참하지 않고 그것을 규칙적으로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저는 이거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이 그냥 주는 거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렇게 꾸준하게 베푸는 삶을 실천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사건과 우연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여 주셔서 넘치도록 공급하시겠다. 왜? 더 많이 베풀도록 하시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도 인색한 사람은요, 인색한 만큼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왜? 우리가 먹고 쓸 수 있는 그것만큼만 주셔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많이 베푸는 사람은 너는 더 많이 필요하겠구나. 왜? 더 많이 베풀기를 원하니까 더 많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고 더 많이 베풀어 주시는 원리들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쁨의 교회 하나님 더 많이 베풀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목적은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도 채우지만 더 많이 베풀고자, 더 많이 흘려보내고자, 진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자주 드려요. 하나님 진짜 우리 한번 맡겨줘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그 축복을 사용하는지.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넘쳐나게 모든 필요를 풍족하게 채워주시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신앙 과정의 성장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이제는 그냥 믿음, 믿습니다 이것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덕이 있는 믿음, 덕스러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덕을, 덕스러운 믿음을 기르기 위한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겨 놓아야 돼요. 이런 방향으로 우리 믿음이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저 우리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만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감사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고마운 교회, 고마운 성도로 기억될 수 있는 그런 베푸는 삶, 덕 있는 성도의 삶을 이 지역사회에서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지 못할까요? 그것은 내 안에 감사가 고갈되고 감사가 메말라 버렸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촉촉한 은혜의 생명수가 풍성하게 흐르지 못하고 메말라 버렸기 때문에, 곤고하기 때문에, 내 코가 석자인데 물질적인 의미만 아닌 거예요. 아무리 물질이 많으면 뭐합니까? 마음이 빈곤한데. 그러니까 베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광 목사님이 쓴 평생 감사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저주는 목마름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름. 여러분 마음이 메마르고 곤고한 분이 있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를 따라 나누고 베풀 때 거기에 천국의 능력이 임해요. 천국의 능력은 어떨 때 임합니까?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자리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진정성이 담긴 나눔과 덕을 베푸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떤 복이 임하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비추일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가 급속할 거래요.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은 자신의 치유를 위해서라도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어 보세요. 그러면 치유가 급속할 것이고, 또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풍성한 기도 응답이 있을 것이고, 메마른 곳에서도 영원히 만족하게 될 것이고, 강건하게 될 것이고,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함으로 무너진 데를 회복해야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덕을 베푸는 삶에 따라오는 축복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그냥 축복의 꾸러미가 넝쿨째 들어오는 이런 축복들이 약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덕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만복의 근원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력과 축복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찬양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손 올리고 다시 한번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여러분 단순한 노래지만 진리의 핵심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랑의 나눔, 덕을 베푸는 삶이 없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 나,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자기의 소유에 대한 집착을 넘어서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 그럽니다. 주고 덕을 베푸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계속해서 영육간에 축복하시고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 교회는 정말 뭔가 다르구나, 칭찬을 받고 교회가 더 부흥했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기쁨의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기도 많이 하고 축복받는 것 중요한 일이지만 축복받아 뭐 할 것인가? 오늘 이사야 58장 오늘 이 본문 속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우리 믿음의 방향, 믿음의 덕을,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믿음의 덕을, 기쁨의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믿음의 덕을, 덕스러운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거기에 장기적인 교회가 존경받는 교회로, 사랑받는 교회로 남게 될 것이라 이것입니다. 최근에 은퇴할 나이에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래전부터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은퇴하면서 선교지에 교회를 여러 개 좀 세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도 좀 예비해 놓았다고, 목사님 교회를 통해서 같이 협력하고 싶은데 좀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은퇴하시는 분이 더 쌓아놓고 더 움켜쥐기 바쁜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물론 뭐 은퇴를 위해서 경제적인 준비도 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나누겠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또 최근에 믿지 않는 부부를 만났는데 이분들이 교회로 나오게 된 이유, 그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에 그 어떤 믿음의 부부를 계속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야, 저분들 같으면 저 정도로 덕스럽게 살아가는 거 보니까 나도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바뀌겠구나. 그래서 교회 나와서 지금 교회 나온 지 1년이 조금 넘었어요. 야,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 남부럽게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와, 내 복 받았다고 내 것만 움켜지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래, 니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데 많이 베풀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부가.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귀한 노후 대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요,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다 껄껄합니다. 뭘 껄껄하느냐? 더 베풀며 살 걸, 더 덕을 베풀며 살 걸, 더 사랑하며 살 걸, 더 섬기며 살 걸, 껄껄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지막 자리에 가가지고 지금 오늘 이 현주소를 바라보면서 그래도 우리의 건강이 있고 물질이 있고 시간이 있을 때 작은 것이지만 베풀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미있는 말입니다. 들어보세요. 일생을 바친 다음에 남는 것은 우리가 모은 재산이 아니라 우리가 남에게 준 것이다. 재미있는 일이야. 악착스레 모은 돈이나 재산은 그 누구의 마음에도 남지 않지만 숨은 도움, 진실한 충고, 따뜻한 격려의 말 같은 것은 언제나 남게 되니 말이야. 여러분, 남에게 덕을 베푼 것만이 다른 사람들이 기억하고 그게 우리에게 진짜 재산이 되는 거예요. 다음 주면 교회 항존 직분자를 세우게 됩니다. 저는 열심히 있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 세워지는 거 당연한 것이지만 거기에 하나 더 하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 많이 베풀고 나누어주는 덕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교회 지도자로 세워졌으면 합니다. 왜요? 거기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비밀이 오늘 본문처럼 거기 숨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사람으로 남은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까? 박 목사는, 우리 기쁨의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까? 남부러워할 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남들이 참 고맙게 여기는 그런 성도, 그런 목사, 그런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 분명히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주 자기 중심과 인색함의 덫에 그 두려움 속에 걸려들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덕을 베풀고 나누는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덕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분량과 힘을 따라 베풀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맡겨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쓰시는지를 보시고 계속하여 끊임없는 샘물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또 기쁨의 교회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